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 어느 날 그 공원에 갔습니다. 아주 희양찬란하게 이 강아지를 꾸며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한 아주머니가 눈에 되게 띄었습니다. 그냥 대충 꾸민 게 아니고 희양찬란, 오색찬란, 치렁치렁, 제가 가지고 있는 수식어를 다 사용해도 못 닿을 만큼 하여튼 엄청 꾸몄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 개가 귀여운 외향견이 아니고 그 불독가입니다.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아주머니가 이 개를 향해 쉬지 않고 말을 걸었습니다. 딸, 춥지? 딸, 배고프지? 딸, 놀랐지? 제가 더 놀랍습니다. 저는 먹기는 잘하는데 개를 향해서 딸 이럴 자신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4살입니다. 그 갓난아기 때 제 아내가 딸에게 했던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아직 그 딸이 그 몸도 가누기 전에,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을 그때 저희 아내는 계속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 그랬어. 오, 쌌어. 시원해. 오. 심지어 말도 못 알아듣는 이 아기에게 계속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교우님, 만약에 이 주인이 이 개를 향해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가 이 주인을 향해 막 짖는다든지 그냥 확 문다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미친 강아지 아닙니까? 점잖은 말로, 전문용어로 광경병입니다. 만약에 이 아기에게 사랑을 다 담아서 그렇게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길을 이렇게 막아버린다면 그 아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걸어오심,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이 인간을 향한 이 신적 말 걸어오심,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못나고 추하고 죄인된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말 걸어오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들으려 합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더 솔직하게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말에만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셀 수 없는 절기들을 하나님께 지켜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기뻐해 주세요. 이것 흠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역겹답니다. 이제는 지겹답니다. 이제는 싫답니다. 그 번제물도, 그 어린 양도, 그 피도, 그 기름도 이제는 싫답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기가 지쳤다. 지쳤어. 왜 그러신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회를 기억하시고 또 뭐 사시미를 기억하셔서 입맛이 바뀌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우상에 찌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고 이방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을 향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거니?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해라, 선택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 못해요. 우리는 둘 다 다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해요.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거든요. 바알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다주는 신이거든요. 바알은 우리에게 성적 만족도 주는 참 좋은 신이거든요. 우리는 바알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해요. 그렇게 양 다리를 거치면서까지 종교적 열심과 인간적 필요와 탐욕적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그 수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내 신앙이 참 이렇게 좋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역겹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쳤다. 지쳤어. 하나님께서 지쳤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지쳤어, 끝이야,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다리를 거친 오빠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양다리를 거친 오빠가 있습니다. 이 양다리 오빠가 영자씨에게 선물을 막 바치면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영자야, 내 사랑을 알지? 막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영자씨가, 오빠 나 지쳤어, 이 말의 의미가 오빠 끝내, 이런 의미라기보다 오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사랑했는데 오빠 언제까지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제발 좀 돌아와줘. 제발 나 좀 정말 진짜 사랑해줘.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양다리 오빠는 제 경험은 아닙니다. 예, 그런 표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참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완전 무너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내차도 마땅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도 마땅할 때 하나님께서 큰 매를 들고 저를 때려쳐도 마땅할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게 아들아 지쳤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심령과 저의 삶을 흔들고 큰 울림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약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약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들아 지쳤다 언제까지니 이 하나님의 애달픈 말 걸어오심에 저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애절한 이 말 걸어오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 바친 이건 먹고 힘 좀 내세요. 이 피 좀 마시고 힘 좀 내세요. 이 기름 좀 마시고 힘 좀 내세요. 그리고 저 좀 도와주셔야죠. 여기 이거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네네 저 문제가 터졌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쳤다. 이 말 걸어오심의 의미는 생각하기는커녕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는 깊이 귀 기울이기는커녕 종교적 열심과 인간적 필요와 탐욕적 소원과 바램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의만 고집하는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열심과 열정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닙니다. 혹시 내가 저 집에 가서 식사할 때 그 집 주인이 십일조를 내지 않는 곡식으로 밥을 지어서 요리를 해서 그것을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나는 결코 십일조 내지 않는 곡식으로 밥 먹는 건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내 신앙은 그렇지 않아.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는 그렇게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 걸어오심에는 두 귀와 두 눈을 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건져내면서 어떻게 그 낙타는 꿀꺽꿀꺽 잘도 삼키는구나.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너희의 겉 모양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너희의 속은 죽은 시체의 뼈다귀가 드글드글한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속이 바로 너희이구나.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물과 음료를 마실 때 헝겊을 뒤집어 씌워 마시곤 했습니다. 혹시나 하루살이 같은 이 부정한 곤충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부지 중에 먹을까? 그것을 먹어서 부정하게 될까? 두려워서입니다. 유월절 시즌이 가까우면 정기적으로 무덤에 하얀색으로 회칠을 하곤 했습니다.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산뜻함으로 덮으려는 의도도 있고 순례객들이 부지 중에 그 부정한 동물에 가까이하고 접촉할까봐 부정함이 옮을까봐 한 의도도 있습니다. 참으로 열심입니다. 훌륭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 걸어주시는 주님의 그 말 걸어오심에 귀는 기울였어야죠. 내가 부정한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나의 이 거짓됨은 더 큰 부정한 낙타는 꿀꺽꿀꺽 삼키는 그 거짓됨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회칠은 잘하지만 내가 겉포장은 잘하지만 그럴듯하게 가리지만 내 안에 정욕과 죄악과 거짓됨이 드글드글 끓고 있구나. 주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그런 못난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제 공장입니다. 제가 제 장아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반응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답니다. 자신들만 옳답니다. 주님이 틀리답니다. 오히려 나는 옳고 주님이 틀리답니다. 죽으랍니다.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기준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옳음만 붙들다가 주님마저 틀리다고 정죄하고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길을 닫고 있었던 그들의 무시무시함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추하고 못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실 때 당신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이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시 세계를 잡고 있었던 권력과 문화의 중심부인 로마 제국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주변부 문화인 유대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문화 안에서도 중심부 문화인 헤롯 왕가, 종교 기득권층 바리새 문화에서 탄생치 않으시고 오히려 저 변방에 저 가난한 소시민의 삶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걸어 오심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부대끼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싫답니다. 왜 먹고 마시기를 탐하냐며 정죄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 걸어 오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옳음만을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그 명분만을 붙잡으려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말 걸으시면은 쉬! 들을 것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틀리다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바리새인들의 실체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는 그렇게 길을 닫아버린, 주님의 그 말 걸어오심을 그렇게 묵사발해버린 바리새인들의 실체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는 바리새인들의 이 치부를 드러내서 낱낱이 밝히고 폭로하는 데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교우님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말 걸어오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말 걸어오심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말 걸어오심에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삶을 멈춰 그 말 걸어오심 앞에 잠잠히 머물고 계십니까? 얘들아,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얘들아,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하느냐? 그 주님의 말 걸어오신 말입니다. 지난 그 9월 7일부터 8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구 청년들 그 건찰 워크샵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이 청년의 삶, 유혹과 욕심이 많은 이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 복판에서 신앙인으로 살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과 함께 삶과 신앙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며 새벽 늦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마지막 순서에서 두 번째 순서였던 한 자매가 그 안에서 그래도 맏언니였던 그 자매가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아픕니다. 가정적 한계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제적 한계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실존적 한계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뽀얗고 조각같이 생긴 허우대가 멀쩡한 저도 아픕니다. 신음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책은, 우리의 문제는 그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 못난 나와 이 힘겹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가오는 그 수많은 말걸음에는 귀를 쫑긋쫑긋 기울이지만 나에게 다가와 말 걸어주시는 그 주님께는 우리가 귀를 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못난과 나의 연민에만 눌려 있습니다. 그렇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못나고 잘나고 그 부족하고 그 미약한 것들의 그 수많은 말 걸어오면은 계속 귀를 기울이며 합하고 신음합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그 수많은 말 걸어오면은 귀를 계속 기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 걸어오시면은 우리는 귀를 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눈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의 시선이 딱 마주칩니다. 그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시선에 주님의 그 말 걸어오심이 분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말 걸어오심이었겠습니까? 내 이놈 베드로! 이 말 걸어오심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알겠니? 너가 얼마나 죄인 된지를 이제는 알겠니? 너가 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베드로야, 이제는 알겠니? 그래, 이제 됐다. 베드로야, 기억하거라.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구주란다. 베드로야, 기억하거라. 이 주님의 말 걸어오심 앞에 베드로가 어찌 탄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다시금 그의 신앙의 걸음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 걸어오심의 길을 닫고 자기의 그 못남과 연신 대화하다가 결국은 비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우님, 어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 걸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가룟 유다에게 말을 걸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못난 자신의 그 말 걸어오에만 길을 기울이다가 책임도 질 수 없는 그 책임을 자기 죽음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요새 주일날 바울과 실라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주일날 듣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짓밟힘을 당하면서 쌍소리를 들으면서 위협과 협박을 들으면서 어찌 바울과 실라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악소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아프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그들도 아프다 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지하 감옥에서 묶이고 눌리고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어찌 감격의 찬양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건 단 하나, 그 바울과 실라에게 말 걸어주시는 그 주님께 깨어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실라야, 아프지? 힘들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야, 내가 이 지하 감옥에서 꼭 너희를 통해서 해내야 할 일이 있단다. 소명이 있단다. 이길 수 있지? 견딜 수 있지? 할 수 있지? 바울과 실라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귀를 기울인 바울과 실라가 어찌 감격의 찬양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는 귀를 닫고 자기의 찢겨짐의 그 상황의 말 걸어옴, 자기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의 그 말 걸어옴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뭐라 했겠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이 내게 또 펼쳐집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탄식만 내뱉지 않았겠습니까? 시편은 여러 장르의 시가 있습니다. 신뢰시, 감사시, 찬양시, 순례의 시, 지혜시, 여러 장르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르의 시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탄식시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 50편의 시가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이 탄식시에는 전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하며 탄식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불평과 탄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반전합니다.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찬양을 맹세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나 갑자기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을 맹세하는 것이 이 탄식시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3편은 탄식시의 오리지널 탄식시입니다. 이 본문을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첫 번째 부름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탄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좀 살려주세요. 눈이 감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하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5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개역개정은 번역을 안 해놓았지만 이 나는 앞에 그러나라는 와우 접속사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은 찬양을 맹세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리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탄식과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기도 바쁜데, 불평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주님의 말 걸어오심 때문입니다. 이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 걸어오시는 겁니다. 아, 얘야, 아프니? 힘겹니? 어렵니? 그런데 왜 낙망하느냐?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나의 도우심을 보아라. 그 주님의 말 걸어오심을 깨어 듣고 보니 이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 그러나 내 주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복음성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을 보고 슬픔에 겨워 조가를 기록한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상황은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시체들이 거리에 즐비했습니다. 시체들이 거리에 다 누워져 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색동옷을 입고 개구장이처럼 어리광을 피웠던 그 아이들이 이제 오늘은 멸망당한 예루살렘 복판에서 고아가 되어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끌어안고 젖을 빨려고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어느 자애로운, 자비가 많은 어느 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멸망당한 예루살렘 복판에서 이 예레미야는 계속 반복하여 슬프다, 슬프다 내 백성이여, 슬프다 이 민족이여,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그런데 그 슬픔과 그 절망의 상황 복판에서 어찌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처참한 상황인데,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 탄식의 상황, 탄식하기도 바쁜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 예레미야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시체들이 질비하고 고아들이, 불량자들이 떠돌아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 제 자식을 삶아먹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밤새도록 슬픔의 탄식을 불렀던 이 예레미야가 새벽녘 그 절망스러운 거리 복판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의 말 걸어오심 때문에 이 노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살아있음을 너는 믿느냐? 내가 결코 이 백성을 포기치 않고 일으켜 세울 것을 예레미야야, 너는 믿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말 나의 성실하심을 예레미야야, 너는 믿느냐? 그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어찌 예레미야가 주저앉아 탄식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제 신학교 동기였던 친구가 책을 내서 제가 전해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그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삶을 그대로 수록해 놓은 아주 소박한 책자였습니다. 그 책자를 받아보고 있는데 제게 막 떨림이 다가왔습니다. 부러워서가 아니고 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의 삶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 글 하나하나가 제게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그 실패와 패배감 앞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아파했을지를 생각하니 참 애잔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실패와 절망스러운 상황에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와 말 걸어주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얘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러나 그래서 내 주님, 내 뜻이, 내 거룩한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 어느 목사님께서 대장암 말기에 걸린 한 권사님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장암의 말기에 걸린, 이제는 온몸에 전이 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권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소원이어서 식사를 같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대장암에 걸리면 밥을 먹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목사님 앞에서 잘 맛있게 꼭꼭 씹어 잘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많이 아파진대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을 미워할까 봐 두려워요.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없다 할까 봐 두려워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잘 참는지 보세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보세요. 제가 잘 참죠? 잘 견디죠? 이런 고백이 아니고,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밉다 할까 없다 할까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그 중심을 아시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 어찌 말 걸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딸아, 아프니.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드리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날 교회연합 친선축구대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4개의 교회가 조별 예선을 치렀습니다. 강남교회 한 팀하고 강남 스타일의 교회입니다. 강남교회와 또 다드림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팀이 다 우리 조였는데, 그리고 또 한 팀은 연합팀, 연합팀이었고 이제 그 마지막이 이제 우리 교회, 네 개의 교회가 예선을 치렀습니다. 예선의 결과는 1승 1무 1패로 저희 교회는 조별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중 1패를 이 강남 교회에게 1패를 헌납했는데 9대 0으로 졌습니다. 이 교회가 강남 스타일로 다가오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감독 겸 선수로 이제 경기에 출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다 목사님 때문이라고, 9대 0이 뭐냐고, 내가 9대 빵빵을 시켜주겠다느니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제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저도 같이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저의 목회 여정 동안 저를 심하게 자학했던 단어입니다. 올해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째인데 그 10년 동안 제가 주님의 생명을 흘려는 냈나? 내가 사람의 영혼을 살려는 봐봤나? 내가 아픈 영혼을 끌어안고 울어본 적은 언제이지? 저는 이 질문에 명쾌하고 통쾌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100주년 기념 교회 오기 전에 참 많은 고민과 시험을 했습니다. 못 났으니까요. 인품도 못 났고 실력도 모자르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바도 약합니다. 그것이 저의 입서비스가 아니고 실제임을 동료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고 저의 아내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간증을 시작하면 저는 목회 끝입니다. 나는 목회 실패자 아닌가? 나는 목회 패배자 아닌가? 그렇게 참 많은 시간들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누구 때문도 아니요, 다른 그 무엇 때문도 아니라 주님의 말 걸어오심 때문입니다. 아들아, 병든 아들에게 더 애착이 가는 건 너 아냐? 못난 아들에게 더 마음이 쏟아지는 것 너 아냐? 절름거리는 아들에게 더 마음이 짠한지 너 아냐? 그래서 너 부른 거야. 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너 부른 거야. 너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얀 종이를 이렇게 던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아가지 않지. 그런데 이렇게 구기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가잖아. 이 또한 마찬가지로 너도 구겨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너도 구겨져야 너의 헛된 욕망도, 너의 고집도, 너의 계획도, 뜻도, 바람도, 생각도 구겨져야 한다. 이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제가 어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무섭고 두렵고 만만치 않는 구겨지는 삶일지지만 주님, 구겨주세요. 그렇게 자신 없는 신음을 내뱉었던 저입니다. 교우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우님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하십니까?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말 걸어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넉넉히 이기고 견디며 노래하며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는 자기 오름과 잘람, 자기 아픔과 연민, 자기 기준과 생각에 함몰되어 그렇게 분주히 내달리기 바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매번 우리 곁에서 말을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은 더디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락없이 신음의 자리로 넘어져 헐떡이는 우리를 또 어김없이 찾아와 말을 걸어주시며 우리를 품 안아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 끝없는 주님의 말 걸어주시는 그 사랑에 진정 마음을 다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말 걸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만만치 않는 삶의 복판일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노래하는 복된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